사람들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생각이 곧 행동으로 나타나며 생각이 나의 삶이자 나의 존재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은 하루에 수만 가지의 생각을 하며 산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많은 생각 중 5%만이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95%는 무의식이 지배한다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했다고도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무엇을 생각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것,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나 뒤돌았으면 기억이 안 나, 나이 탓 아닙니다. 다 그렇게 삽니다. 생각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생각합니다. 무의식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무의식 가운데 생각한 대부분을 보면 모두가 다 과거와 미래에 관한 것들입니다. 무의식 가운데 생각하는 과거와 미래에 관한 것들을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더불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부정적인 말과 행동들이 나의 과거와 더불어 미래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후회와 원망과 불평들이 생겨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잃어버린 것들과 오지 않은 것들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많다는 겁니다. 미국의 철학자인 플랜팅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생각을 심으면 하나의 행동을 거두고 하나의 행동을 뿌리게 되면 또 다른 행동을 거두고 그리고 몇 개의 행동을 뿌리게 되면 하나의 습관을 거두고 몇 개의 습관을 뿌리게 되면 하나의 인격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심으면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행동을 심으면 부정적인 습관을 거두게 되고 부정적인 습관을 뿌리게 되면 부정적인 인격의 소유자가 되고 그러면 그 인격은 부정적인 것이 가득 찬 인격으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보면 많은 이적과 기적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저 가나의 혼인잔치에 행하셨던 첫 번째 이적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라든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신 일이든지 병자를 고쳐주신 것이라든지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많은 이적과 기적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여 연결되어 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생명과 연관되어 있음을 봅니다. 과거나 미래의 모습이 아닌 현재의 모습, 지금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아마도 생명일 겁니다.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생명은 살아있다는 것에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잘 사냐 못 사냐, 건강하느냐 병들었느냐, 혹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것 자체로만 귀한 일입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건강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생명이 있은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러게 생명보다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명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지요. 그 하나는 생명의 또 다른 생명을 생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생명을 죽음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살아있는다는 것은 또 다른 생명을 생산하고 생명으로 이어져가게 만듭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생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진보와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생명은 자라는 겁니다. 그 자람이 바로 우리의 성장을 가져오고 진보를 가져옵니다. 건강의 성장, 지식의 성장, 지혜의 성장, 그러기에 생명의 법칙은 자람의 법칙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믿음을 겨자씨에 관한 비유로 설명하십니다만은 믿음에 관한 교훈의 말씀이긴 하지만 단순히 믿음에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 관한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적은 씨앗이지만 그 안에 생명력 있기에 성장하며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지나면 지날수록 성장과 진물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생명은 가치를 창출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기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들에 빈 보잘것없는 들꽃이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기에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있기에 우리의 가치가 더더욱 소중하고 중요한 인생입니다. 더더욱 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 그 인생이 적게 배웠거나 가진 것이 보잘것없거나 세상의 것들이 적다 하여도 예수 모시고 사는 인생, 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그 자체 부르심이 얼마나 내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러게 예수 모시고 사는 인생은 가치가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게 성경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은 다름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가 계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기에 그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만일 5천 원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처럼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영이 구하는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보면 저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생명을 살리신 기사가 세 번이 나옵니다.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를 살리셨고, 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죽은 자를 살렸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병에 걸린 사람 숨이 넘어가면 즉 의사가 사망을 선고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건 가망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절망입니다. 여러분, 숨이 넘어간 사람을 붙잡고 약을 처방하는 의사는 없을 겁니다. 숨이 넘어간 사람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숨이 넘어갔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요, 인간의 유한성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간의 절대 한계와 더불어 인간의 유한성을 넘어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중풍병자를 고친 것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사람을 향하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죽은 자를 마치 병자를 고치듯이 청년이여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시니 죽었던 청년이, 관에 넣어 장사 치르려고 했던 청년이 관을 열고 나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인간의 한계, 인간의 절대 한계와 유한성을 넘어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을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나그네 길을 가는 우리들, 어떻게 보면 참으로 힘겨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러기에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힘이 들어 주저앉고 싶을 정도의 힘든 우리의 인생의 여정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의 절대 한계와 유한성을 넘어서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예수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귀한 영적 교훈과 더불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저 나인성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나인이라는 이름은 지금의 내인이라고 불리우는 곳, 즉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던 가보나움에서 약 40km 떨어진 곳의 동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이적 가운데 대부분의 이적이 다 갈릴리 호수와 더불어 가보나움이란 동네에서 일어났습니다. 앞장의 말씀이 누가복음 7장 1절서부터 10절에 나오는 백부장 하인을 고치신 사건 또한 가보나움에서 행하신 사건입니다.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그러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기보다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그 놀라운 역사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른 행렬은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저 나인이라고 하는 내인이라고 하는 성문 앞에 다다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행렬은 예수님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보기 위함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안에 기쁨이요 생명의 행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생명의 행렬이 저 나인성 앞에 이르르게 됩니다. 그러자 사망하는 사람이 저분이 메시아야, 저분이 선지자야라고 외침인 기쁨의 행렬. 그런데 성문 안에 쪽에서는 하나의 슬픔 행렬이 막 나인성문을 나오려고 합니다. 다름 아닌 나인성에 살고 있는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겁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큰 슬픔이 어디 있을까요? 아들만 바라보고 모진 세파의 풍파를 견디어냈습니다. 아들만 잘 될 수 있다고 하면 다 이길 수 있다고,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다짐했던 이 과부. 그런데 그 아들이 하루아침에 죽은 겁니다. 묵묵합니다. 울면서 죽은 아들을 그온 간 뒤따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슬픈 장사 행렬을 따라놨습니다. 이 두 행렬이 저 성문 앞에서 마주친 겁니다. 하나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쁨과 저 감격의 행렬이요, 저 생명의 행렬이요, 또 하나의 행렬은 죽음과 어둠이요, 그리고 안타까운 행렬. 하나는 기쁜 자의 행렬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것은 절망의 행렬입니다. 이 행렬이 마주쳤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기쁨이 슬픔을 삼켜버렸습니다.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남았습니다. 어둠과 빛이 만나면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만남의 역사가 이런 겁니다. 예수를 만나기만 우리 안에 어둠과 슬픔과 절망은 물러가고 새로운 기쁨과 소망의 빛의 역사가 넘쳐납니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 신음을 따하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그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 생명의 행렬에 대해 삶이 있기만 한다면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영화 제목 가운데 코바드시라고 하는 영화가 있을 겁니다. 이 영화는 엘릭 CNDH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명화입니다. 헬릭이라는 사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작품을 쓰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성경을 먼저 알아야겠다고 하며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되고 어리석인 것을 증명해 보이고자 성경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을 읽으면서, 특별히 오늘 읽은 나인성 과부의 기사를 읽으면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는 미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미친 사람이 아니면 어찌하여 죽은 사람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소리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무덤에 장서 지낸 사흘이 된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얘기할 수 있겠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는 한순간에 정신병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온전한 정신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 헬릭 시인 키에비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합니다. 예수 믿고 자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 해서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런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어느 날 예수님께 비치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쓴 작품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저 코아바디스터미네라고 하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는 풀세줄의 작품을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난 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없었을 겁니다. 부정적이고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행동, 부정적인 습관, 부정적인 인격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만남의 역사는 저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생명의 역사의 행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소중한 일인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게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졌습니다. 과거의 어두운 것들이 생각하며 한탄과 비관하며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오지도 않는 미래의 일들을 생각하며 절망하며 좌절했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더 용기가 있고 소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요? 예수의 생명의 행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고 먹으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강팍하고 우리에게 우리의 피폐해진 마음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의 삶들, 우리의 의심의 문, 회의의 문, 강팍의 마음을 열고 오 주님만이 내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절망이 바뀌어 소망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낙심이 바뀌어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모시고 사는 안에 여러분 약속하세요. 올해 안에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겠느라고 이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아무리 환경과 여건이 어렵다 할지라도 과거의 미래 것들이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가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어둠이 변하여 빛으로 절망이 변하여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붙잡고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리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게 읽다 보면 한 가지 특이점이 발견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나 참된 생명 앞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던 사람들, 여러분, 저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문제를 구하고 고쳐주시길 예수님께 간청하지. 그럴 때 예수님은 저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나인성 과부는 예수님께 아무런 요청도 안 하십니다. 저 갈릴리 호수에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들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안전자를 일으키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많은 병자와 많은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얘기 들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할 만한데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이 하면 아마도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사건들 저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온 유대 전역에 퍼졌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다 하시니 나인성 과부 또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나인성 과부조차 예수님께 아들 살려달라고 아무런 요청하지나 부탁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 저 과부의 아들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에. 숨이 넘어가는 상태에서 예수님 만났더라면 아마도 간절히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요청했으면 살리실 겁니다. 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의 집에 도착할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와서 예수님께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좀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제 오라비가 살았을 터인데 왜 이제 오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이는 뭐예요? 생명 있을 때, 숨이 있을 때 오셨으면 살려주실 것 아닙니까? 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이미 죽어 장사 지내기로 장지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라도 이러한 인간의 항해상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저들은 생각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이미 끝났는데.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이미 숨 넘어간 건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저들에게 다가와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온전치 못한 믿음의 모습, 불완전한 모습, 이적과 표적만 말하는 얄팍한 믿음의 모습,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과부의 형편을 돌아보셨다는 겁니다. 저들의 아픔과 슬픔, 저들의 절망과 어둠을 우리 예수님은 아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냥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며 함께 하셨던 예수님. 그냥 단순히 안타깝게 여기신 예수님이 아니라 과부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슴이 뛰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하늘이 무너질까? 이걸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수직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같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평적인 사랑은 조건도 많고 가릴 것도 많아요. 그러게 문제가 많고 갈등이 있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수평적 사랑은 갈등도 있고 문제도 많고요. 사랑을 받았기에 줘야 되고 사랑을 주었기에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대등한 사랑이잖아요. 수직적인 사랑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근데 수직적인 사랑은 물이 위에서 흐르듯이 그저 주는 사랑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조건이 있을까요? 가리는 것이 있습니까? 악한 부모도 자식에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잘해도 사랑하고 잘못해도 사랑하고 건강해도 사랑하고 병들어도 사랑하고, 이거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면 얼마나 잘하면서 부모의 속을 썩입니까? 아무리 착한 자녀랄지라도 사춘기에 칠풍노도 같은 시기가 오게 되면 얼마나 속을 썩이십니까? 요즘에는 중학생이 제일 무섭대잖아요. 감당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때마다 저 녀석이 내 자식 같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 생각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러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게 바로 수직적 사랑입니다. 과부의 형편을 돌아보시는 예수님, 예수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난 순간 그 식은 뭐예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어비의 마음, 저 자식을 향한 어비의 사랑이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 아닙니까?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부모의 사랑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용서하십시오.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잖아요. 가슴에 묻는다. 그 얘기죠. 한계예요. 가슴에 묻을 수밖에 없는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 지혜도 없습니다.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에 과부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사랑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누구도, 예수의 제자조차도, 예수를 아는 사람도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지만 과부의 슬픔과 절망과 무너짐을 아시는 예수님 다가가서 뭐요? 아들의 생명을 살려냅니다. 이걸 성경은 뭐요? 긍휼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어떤 걸까요? 우리의 간구의 기도는 많으실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정녕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수직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성전에 들어온 저 바리새인은 맨 앞에 나와 손을 들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십일조를 도왔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저 바리새인의 기도. 근데 저 세리는 저 뒤에 들어와 성전에 머리를 숙이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간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의인이 어떻게 정의될까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성경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저가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러기 하나님 앞에 의인의 간구,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믿음을 드리고 가지고 기도하는 그 간구 속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형편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의 사랑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저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셔서 죽은 자를 살라시어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진정한 해결자 되시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제가 거청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의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전영창 교장 선생님입니다. 그 전영창 교장님은 저 미국에 그 어려울 때 공부하러 가셔서 그 로버트 실로 목사와 동창입니다. 그 공부를 마치고 서부 경남의 거창에 내려와서 학교를 세우시고 이 나라가 살기는 배워야 된다라고 해서 교육에 일생을 바치신 귀한 분입니다. 아주 훌륭하신 참으로 귀한 분이지요. 이분도 그분이 가장 좋아했던 그 말씀이 뭐냐면 윈스턴 처칠했던 네버 기브업, 우리 감독님도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네버 기브업이라는 단어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한 번은 체풀 시간인데 교장 선생님이 올라오셔서 또 매번 하시는 얘기가 같은 맥락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네버 기브업, 네버 기브업. 애들 많이 들었던 얘기에 또 그 얘기하시나. 근데 그날따라 힘을 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버 기브업. 그래도 애들이 감동을 안 하자 큰 소리 외치면서 네버 기브업 하고 외치는 순간 그 교장님이 틀리셨거든요. 틀리를 툭 튀어나온 겁니다. 아마 그 채플에 참여한 친구들은요 평생 못 잃을 겁니다. 네버 기브업보다 그때 교장 선생님이 했을 때 틀리가 튀쳐나왔다 그러면서 뭐예요? 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아니, 우리가 하나님 저는 주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기쁨과 참된 복된 인생으로 삼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끝으로 권세자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권세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장래 행렬을 멈추시게 하십니다. 여러분 망자가 하는 길입니다. 유대의 장래 풍습이나 우리나라의 장래 풍습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망자가 가는 길, 여러분 그 가는 길을 막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비키라 하잖아요. 오히려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슬픔 행위를 막으십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행동에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멈추게 하는 것이요? 왜 낯선 사람이 왜 남의 장례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멈추라 명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관의 손을 대시고 대시자 상유가 멈춥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화 없이 명령하십니다. 죽은 아들이 몇 살이 되었느냐? 얼마나 슬프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적 사건에는요, 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적 사건.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에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창조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산자에게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죽은 자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저 마른 광야에 흐드러진 뼈쪽 아들이 모여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사건은 창조적인 사건입니다. 그걸 뭐예요?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이적이라고 얘기하고 왜요? 말씀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우스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내는 최소한 한 주일에 한 번씩은 남편을 깨워 아래층에 강도가 든 것 같다고 우깁니다. 아내는 남편이 아래층에 내려가 강도가 들었는지 아니 들었는지 확인하며 올 때까지 무섭다고 잠자지 아니하고 징징거립니다. 이러한 일이 몇 년이나 계속되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역시 아내는 곤히 자고 있던 남편을 깨우더니 아래층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니 강도 같은 것 같다고 하며 여보 어서 일어나봐요. 저 아래층에 누군가 들어온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을성이 많았던 남편은 몇 년 동안이나 반복되어오던 일이지만 아내가 무섭다는 말에 옷을 걸쳐입고 아래층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번엔 진짜 계단에서 강도를 만난 겁니다. 집에 들어온 겁니다. 강도가 남편에게 총을 겨누면서 음산한 목소리로 돈 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남편은 강도가 시키는 대로 집안에 있던 돈과 기금속을 가져와 강도에게 건넸습니다. 강도가 남편이 주는 기금속과 돈을 받아들이 현관문을 나서는데 남편이 강도를 불러 멈춰서게 합니다. 여보시오, 잠깐만요. 그냥 가면 안 돼요. 위층에 가서 내 아내를 만나고 가야 합니다. 우리 아내가 수년 동안 당신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기대는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그 사람을 만들어주지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이 뭐예요?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해결자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의 권세자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의 위로자 되십니다. 그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안과 함께 살할 때 우리의 생명이 뭐예요? 우리의 걸음이 생명의 걸음입니다. 기쁨이요, 감사요, 감격의 걸음 됩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생명의 행렬에 동참하여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낙심과 절망의 어둠이 아니라 생명이요, 기쁨이요, 복이요, 빛나는 인생으로 많은 자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인생으로 여러분과 오래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이요 주인이요 권세자요 위로자요 힘이 되심을 우리가 믿고 예수와 함께 생명의 행렬에 동참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기적과 이적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